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 감사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엉뚱한 것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또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참된 은총 안에서 참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의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는 성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그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지금의 현실은 성경 위에서 말씀이 근거가 된 그러한 신앙생활이라고 보기보다도 흘러내려오는 어떤 인간의 유전과 전통이 근거가 된,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전통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신앙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랫동안 이렇게 왔다는 것 때문에 별 의심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대로 하는 것이다, 또 그러한 생각을 섣불리 또 쉽게 가져버리는 경우도 사실 태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해오던 전통적인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걸 못 참고 못 견디죠. 그 전통이 굳게 세워지고 지켜지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고, 그게 무너지면은 타락된 것이고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라, 이런 생각까지 가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 세계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공격하셨던 것이, 지적하셨던 것이 유대교가 지켜왔던 그러한 전통적인 것들, 유전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을 책망을 하시고 공격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전통적인 것이라 해서, 오랫동안 해오던 것이라 해서 그게 옳은 것이고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무조건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들이 항상 내가 해오던 것이니까 옳다, 이러한 생각만큼은 버려야 옳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런 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가 있는 것이지, 해오던 거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 전통이 성경이 돼버리고 성경은 소홀하게 되는, 뒤로 밀쳐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곧 유대신앙으로 전락되어버리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절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날인데 옳지 않느냐, 당연한 것으로 못 받고 지나쳐버리면은 결국 성경서 말하는 감사절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또 이런 것도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지나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내려오는 감사절은 일단 전통 위에 놓여있다는 것부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 성경서 말한 감사절이 어떤 의미인가, 그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가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이러한 그 말을 해요. 뭐 제 설교에 감사절 설교를 듣고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 제가 답을 하기를 감사절을 지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감사절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으로 말을 하는 게 잘못된 것이고, 감사절 지키는 것을 신앙인 것으로 가르치는 게 잘못된 것이고, 감사절 지키는 것을 감사 헌금하는 날로 가르치는 게 잘못된 것이고, 감사절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오해하게 하는 것, 그게 잘못된 것이요.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질문하기를 감사절 지키라는 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 제가 말하기를 성경에 그러한 말이 있다 해가지고 무작정 옳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라 그런 말을 드렸거든요. 교회가 이해하는 것처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 명령이라면은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를 않으셨느냐? 또 사도들은 왜 그런 절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를 않았느냐? 왜 초대교회가 절기를 지키는 데에 열심이었다는 그런 말을 하지를 않느냐? 제가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간 말이 뭐냐면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참 잘 속아 넘어갑니다. 성경에 있다 이 말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람들은 거기에 반박을 못하고 쉽게 옳은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아, 성경에 있으니까 이것도 맞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쉽게 빠지게 되는데, 근데 그게 몽땅 다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미혹에 걸려들지를 않으려면은 결국 여러분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반박을 못한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성경에 대한 다른 이해를 여러분들이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서는 절대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전에 생각이 옳을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가고 옳다, 맞구나 추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조금만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의 모순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감사절을 지키라는 말이 성경이 있으니까 뭐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을 지키야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성경에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 그게 그 주장이라면은, 근거라면은 감사절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지켜야 옳단 말입니다. 유교절도 있고 무교절도 있고 구약에 나오는 제사들도 얼마나 있단 말이죠. 성경이 있으니까 지킨다면은 유교절까지, 무교절까지 다 싸잡아 들여서 지키야 옳지 않냐고 하는 것이죠. 또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라면은 역시 성경 그대로 지키는 게 옳을 겁니다. 그래서 추수절에는 성경대로 7일 동안 밖에다가 초막을 치고 거기서 지내면서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야 진짜 성경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잘라내버리고 감사를 지키란 말이 있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란 말입니다. 어떤 것은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폐해졌고 어떤 건 여전히 살아있고 이러한 주장을 제멋대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구약의 무교절, 유교절은 다 끝났다. 대신 감사를 지키라. 이렇게 말한다면 하는 게 옳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을 전혀 언급하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교절, 무교절, 제사법이 예수 은혜로 완성됐다 이렇게 말하려면은 나머지 감사절 이런 것까지 다 통틀어서 주님 안에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거 다 제해버리고 그저 감사절 뭐 이런 것만 달랑 내세워가지고 지켜야 된다. 그것은 인간 편리주의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가 감사절 지키는 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감사 헌금일 것입니다.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규정을 하려고 하고 또 액수가 많은 것이고 감사의 마음이 크다 이러한 말을 우리가 쉽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성경에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성경 어디에서 누가 과연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신약에 와서 어떤 사도가 감사절 지키라고 가르쳤고 어떤 사도가 감사절의 감사금의 액수가 감사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람이 그러한 날을 통해서 노리는 것은 돈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절이라고 하는 날을 만들어서 감사헌금 하라고 하고 있고 성탄절이란 날을 만들어서 헌금하라고 하고 무슨 송년 감사헌금, 신년 감사헌금 모든 게 다 돈으로만 연결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절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지 않고 있고 성탄절을 지키라는 말도 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절이라는 날을 하나 정해서 기념일을 정해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성탄절 그 날을 정해서 주님 모습을 생각해 본다는 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유익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날이 되어야만이 부활을 생각을 하고 주님 오심을 생각하냔 말입니다. 부활이든 예수님 오심이든지가 아닌 모든 것은 날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계속 되어져야 될 그러한 일이라 그 말이죠. 결국 신자에게는 어떤 날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교회가 다 하는 그런 날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마치 교회가 이상한 교회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역시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형식과 의식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러한 좀 생각을 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대교회가 만들어 지키는 소위 절기나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 등은 성경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절기들을 안 지키면은 성경대로 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어떤 날을 지키고 안 지키는 거 거기에 관심을 안 둡니다. 성경에 관심 두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날을 정해놨으면은 그 날을 이용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인데 왜 다른 속셈을 드러내냐는 것이에요. 헌금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은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왜 개인적인 마음에까지 간섭을 해가지고 신앙이란 핑계를 대해서 헌금을 하라는 강요를 왜 해야 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탐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탐론이라는 것은 타인을 평하고 판단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의식 규례, 또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런 기념일, 날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판단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는 왜 절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신앙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판단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절기나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신앙 판단의 기준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신앙을 판단할 기준이 못되냐면은 그런 것은 몽땅 다 장래일의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말이라 그 말입니다. 절기나 날들 이런 것들은 그림자다. 장래일 예수님의 그림자란 말이죠. 근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실체가 왔으면은 더 이상 그림자를 내세우고 그림자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실체가 왔으면은 그림자는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림자가 아니라 그 실체를 바라보면은 된단 말입니다. 그게 절기나 안식일의 역할이었다. 그게 사도의 말입니다. 갈라디아 4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교적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과 전통대로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에서 멀어진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표가 마치 그런 절기들, 날들을 지키는 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주장들이 바울의 수고를 헛되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바울의 수고를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 보면은 주는 제사를 즐기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안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즐겨 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제사를 행하지 말아라 그것이 아니고 제사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바치는 그 제물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구나. 그것을 자기의 죄를 알고 나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구하시는 것은 바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구나.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이 피흘리고 희생당하는 것, 이걸 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정결한 제물의 희생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런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상한 심령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참된 제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즉 하나님은 무조건 뭐 예비하는 걸 다 기뻐한다, 무조건 헌금만 기뻐한다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뭔가 인간의 생각하는 그런 전통들, 유전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의 절기가 장래일의 그림자다. 즉 예수를 보여주는 그림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 어떻게 해서 이 구약에서 나왔던 절기가 예수를 보여주는 그림자로 되는가? 자,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전에도 제가 누누이 뭐 감사할 때마다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지만은 구약의 감사절, 구약의 맥추절, 추수절 이런 감사절하고 지금의 감사절이 하등의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맥추절도 그렇고 특히 많은 나라가 지내고 있는 추수감사절도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마치 구약의 수장절, 이 추수절, 또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그 절기와 연관이 되어서 그걸 지키는 것이고 추수감사절을 여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즉 성경의 수장들이 지금의 추수감사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추수감사들은 아시는 대로 영국의 청교도로부터 시작된 것이 미국의 전통이 되었고 미국의 선교사님과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전통을 따라서 그 추수감사제를 진행이 된 것이지 사실 성경서 유래돼 가지고 지금이 감사를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추수절 그 절기를 지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느냐? 구약의 추수절은 곡식을 추수한 것과 연관이 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추수를 하게 된 땅이 중요한 거예요. 곡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추수를 하게 된 땅, 그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추수 그러면은 항상 곡식을 수확한 거,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열매를 우리가 많이 수확했다, 야 많다, 감사하자, 이것만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많은 곡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게 추수절, 이러한 그 의미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건 추수절의 진짜 중요한 의미를 좀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농사를 짓고 곡식을 수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예요? 땅이죠.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추수를 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는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 그 땅에 들어와 있다. 우리에게는 땅이 있다.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래부터 땅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르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부터 자기들 땅이 있던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애굽의 종이잖아요. 남의 땅에 포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곡식을 수확해도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을 해도 자기를 위한 일인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을 위해 일한 것밖에 안 되었습니다. 추수한 것도 내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의 것이었죠. 그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추수를 했다, 자기들의 것을 추수했다, 이것은 큰 감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곡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땅이 있다 우리에게도, 그게 감격이란 말입니다. 그게 감사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열매를 줘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추수할 수 있는 그 땅에 우리를 들여보내신 것,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 것, 참 이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진짜 감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추수한 열매로 추수절을 지내라 이렇게 말씀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손에 쥐어진 열매를 보고 좋아하지 말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땅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걸 생각을 하고 그걸로 감사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들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소망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 남아서도 여전히 애굽에 먹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그리고 했습니다. 이처럼 땅을 주겠다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소망하지도 않고 불평과 원망만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추수한 열매는 자기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열매가 맺혀 이 땅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증거로 열매가 주어진 것입니다. 추수절을 초막절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 초막절이라는 것은 추수절 기간 동안에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초막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집이 아니죠. 임시로 지은 집이란 말입니다. 임시로 지은 집에 산다는 것은 여기에 계속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나그네다, 떠나가는, 항상 떠나야 되는 그런 인생이라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나그네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막을 지어 살면서 땅이 없던 낙은 살았던 그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열매가 주어지는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 항상 그저만큼은 잊지 말고 늘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추수절인데 이러한 추수절이 어떻게 우리한테 예수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 그림자가 되느냐 그 얘기죠. 자,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있다 구출된 거,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 이 모두가 다 뭘 보여주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신자가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 안에 있는 그런 대로 살아가느냐, 이걸 다 보여주는 얘기란 말입니다. 애굽은 강한 세력입니다. 이스라엘을 꼼짝으로 붙잡고 있던 강한 세력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강한 세력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 세력이 뭡니까? 사탄의 세력 아닙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었던 것처럼 이 땅에 많은 모든 사람은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요. 벗어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구출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구출한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자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수 안에 산다. 이것이 곧 복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신자는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열매를 맺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그 땅에, 그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 그 열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성령을 맺어지는 이 땅에, 즉 예수 안에 들어온 자가 되었구나, 그것으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들이 그림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자가 자신의 악함을 보면서 내 악함으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의 의를 감사하고, 또 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한다면 그것은 사탄에 붙들렸을 때에는 맺을 수 없는 열매란 말입니다. 사단에 붙들렸을 때는 내가 내 죄를 보지를 못합니다. 내 공로밖에 몰라요. 내 의밖에 보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사탄의 세력에도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 열매도 몽땅이 유신에 나온 열매, 내 노력과 힘으로 맺는 것이 여기기 때문에 나만 높이는 그런 열매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령이 함께하는 예수 안에는 그런 열매가 없습니다. 나를 높인 열매가 없단 말입니다. 성령이 나의 죄를 책망함으로써 회개하는 그런 열매가 있고, 화평과 희락과 온유 이런 열매가 있어지는 것, 그게 예수 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서 내가 나의 죄를 알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면서 상한 심령으로 내가 주를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그 피연에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어디와 있느냐, 성령이 함께하는 예수 안에 내가 지금 놓여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그걸 감사하는 것, 그게 진짜 감사란 말입니다. 그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감사절이에요. 이래서 감사절을 장래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실체가 왔으니까 그림자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이게 감사절이기 때문에 구약의 수장들은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맥추절 역시 지금의 맥추감사절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추수절은 신약의 신자들에게 어느 한 날을 감사를 지키라는 요구를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 구약의 감사절이죠. 구약의 추수절은 오늘날 신자가 성령과 함께 예수 안에 살아가는 영생의 삶,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감사절입니다. 추수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간 신자 되어진 것으로 여러분이 기뻐하고 그러가며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추수절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날이 아니고 날마다 주 안에서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과 자비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 영생의 삶이 항상 놓여있는 것, 이게 추수절을 날마다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성령으로 맺어진 열매가 뭐겠어요? 말한 대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나의 악함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는 그런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나, 그런 내가 곧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곧 열매란 얘기죠. 그러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게 곧 예물이고 감사절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헌금하고도 연관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굳이 너무 감사해서 난 이것을 또 내게 있는 것을 표현해야 되겠다. 안 말립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액수를 가지고 신앙의 척도로 먹고 나중에 판단한다는 것은 성경과 상관없는 아주 나쁜 것이라는 것. 그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세력에 붙들려서 멸망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구출받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도 그런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그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졌던 수확물 그걸로 감사하라 이렇게 한다면은 감사가 나오지 못할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1년 동안 고생만 식사기한 그런 분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하나님은 불공평한 그런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편함 가운데서도 공통적인 것은 죄인된 나를 주님의 은혜로 나를 살렸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진 그런 자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모두가 공평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통일된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의 기쁨과 감사는 예수 안에서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것이고 통일되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걸로 감사한데 이 사람 이걸로 감사한 기죽는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동일한 그 은혜 아래서 모이고 그걸로 감사하고 그걸로 찬양하는 것,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걸 깊이 깨달으시고 오늘도 감사절 이렇게 나를 정해 우리가 모였으니까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감사, 은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그 크신 사랑, 그게 무엇인가를 다시금 정리하고 굳게 세우시고 오직 그것으로 깊이 감사하시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뭔가 이런 불평도 나올 만한 그런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늘의 끝을 바라볼 때에 우린 참으로 이 땅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을 절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에게 붙들 그런 저희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해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구출해내시고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속 깊이 감사하고 또 누리고 또 누리면서 이 땅의 것과 상관없이 우리 온 성도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찬송과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